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고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만 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싸움을 준비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냐?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 혹은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질문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이런 질문 만약에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구하고 그 답에 걸맞는 삶을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바람직한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민수기를 묵상하는데요, 사실 민수기뿐만 아니고 성경이 기본적으로 다루는 이야기가 우리가 누구냐, 우리 삶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 사실 성경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이 성경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시고 이 사람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불임 부부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을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거든요. 제사장은 다른 연약한 백성의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노릇 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읽었을 때 혹은 그 전에 출애굽기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성탄절 지내면 제일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사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요한일서에도 있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게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명 주셨는데, 사실 그거를 요한 1서가 재해석해가지고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설명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도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임마누엘이요, 성탄절에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사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이 필요해요. 세상에 대항한 싸움, 어둠의 권세에 대항한 싸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싸움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6절, 출애굽기 7장 4절, 출애굽기 12장 41절 이외에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러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도 그래요. 민수기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내일 묵상할 민수기 2장에는요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한 13번쯤 나와요. 민수기 전체에서 31번 나오더라고요. 세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 길게 읽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각 지파 그 계통에 따라서 다 계수했다고,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하나님이 명수대로 다 계수했다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라는 표현이 14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만.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군대로 조직하시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알고 보니까 군인이셨군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군사, 혹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군인이고 교회가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군대로 조직하시고, 그리고 그 군대를 조직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다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시는 거죠. 여자들 아니고 어린아이들 아니고 몸이 불편한 분도 아니고 아마 노인들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아서 군대로 조직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용사로, 혹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심 받은 거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이게 가볍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군대를 다녀오셨거나 혹은 자녀를 군대 보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아들이, 저도 뭐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제 아들이 셋인데요, 아들만 셋이에요. 딸이 있어야 돼요. 딸이. 아들만. 근데 아들만 셋인데요, 아들 셋을 다 군대 보냈어요. 첫째하고 막내는 공익이었어요. 그래서 공익은 4주 훈련 받고 들어오니까 조금 괜찮았는데, 둘째가 제일 먼저 군대를 갔거든요. 임실 3호 사단에 입대를 딱 시키는데요, 부대 넣고 돌아오는데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근데 왜 아들을 군대 보내며 돌아오는 마음이 시원하거나 즐겁지 않고, 뭔가 이게 뭐, 확, 뭐가 이렇게, 하여튼 뭐 이게 사실 싱숭생숭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날 기분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군인이 된다는 것은 이게 힘든 삶이거든. 이게 좋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군대 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군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마음 편하기 위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의지할 때가 있어서 뭐 도움도 되고, 뭐 기타 등등 내가 얻을 유익을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 유익이 많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엊그제 묵상했던 요한 3서에서도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조금 오용된 면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저도 늘 기도해요.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 다 잘되게 기도하거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뭐 병든 사람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잘되는 은혜를 주십사 저도 늘 기도해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런데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제 기도의 거의 3분지 2는 기복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만난, 예전에 만나서 이야기했던 어떤 분이, 자기를 위해서 한 기도 안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 안 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싫은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인생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경직된, 그리고 구호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다 기도 제목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이 다 기도 제목이고, 결국 우리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복을 구하는 그 기도,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너무 이걸 안 좋아하거나, 이건 뭐 그거 기복 자체가 그거 병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거든요. 근데 그 복은 누가 누리는 걸까요? 그 복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덕 보고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종교와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그 복을 자기가 누리는 거라면, 예수 믿는 신앙은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있게 헌신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은혜 안에서 살아나면 여러분, 이 전주와 호남 땅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없느냐?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죠. 다만 우리가 누리는 은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 되게 하시는 것은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라 고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강대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언약의 백성들,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게 하시는,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군 생활을 하는데 자기 안전을 위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제일 안전한 게 군인이에요. 훈련도 되어 있고 자기를 지킬 무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군인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조국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백국민을 지키고, 그래서 군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군인이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군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없느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누리는 은혜와 내가 누리는 복을 통해서 남이 유익을 얻게 되는, 이것이 신앙의 바른 열매인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대가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를 똑바로 믿어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그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자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면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거냐, 이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군대로 부르세요. 우리가 거룩한 군대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적이 누구냐? 이게 적이 있어요. 그 군대가 되는, 군대로 조직하시는 이유는 싸워야 될 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항해야 될 악, 우리가 대항해야 될 어둠의 권세가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한 가지 표현으로 딱 말하기가 애매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 인간이 적이 아니고 오히려 이 모든 관계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든 통치자든 권세들이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든 이 모든 표현의 공통점은요, 이 악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 그 힘의 어떤 지배 혹은 그런 유혹 혹은 그런 영향, 이거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다 혹은 군대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적은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적은 애굽이고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읽었을 때 하나님의 적은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혹은 헬라 제국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적은 로마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 고대 사회에 다 거대한 제국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요 애굽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애굽을 하나님의 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애굽을 다 무너뜨리세요. 심판하세요. 가나안을 다 무너뜨리세요. 가나안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는 애굽이나 애굽의 문화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애굽이요 모든 사람의 로망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은 애굽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어하고 애굽과 같은 힘을 갖고 싶어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성경에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우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말로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말로 자기의 모든 소문을 들어주는 위대한 신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움켜쥐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고대 그 거대한 제국의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 그거를 하나님이 적이다, 그거는 유혹이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을 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적이라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을 짐승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을 관통하는 그 아주 일관된 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애굽은 출애굽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어떤 힘 혹은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약한 부족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폭력적으로 연약한 세상을 짓밟으면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세력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로마의 그 거대한 힘, 로마의 화려함, 로마의 풍요로움, 그거는 다른 작은 부족들을 착취하면서 얻어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 혹은 자기 화려함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 연약한 세력을 착취하는 그 강한 힘을 가진 세력들을 하나님이 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도서 읽었을 때 전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거는 비일비재한 흔한 거예요. 어디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사람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요, 빈민을 학대하고 연약한 사람 짓밟는 그런 사람들 많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경험하는 사람들, 계속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세력이 있는 높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세력이 있는 높은 사람이 최고가 아니고 감찰하는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힘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부자의 친구가 되고 싶어해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2022년, 2023년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무슨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거, 이런 거 우리 다 보고 있어요. 갑자기 막 여튼 나라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악한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게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본주의는 경쟁 시스템이다 고 하는 게 세뇌가 돼가지고요, 이게 경쟁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경쟁, 뭐 타락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경쟁하는 시스템 속에서 계속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계속 패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계속 연약한 사람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우리가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박수만 보내고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패배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그리고 그런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야말로 힘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움켜쥐는 시대였어요. 군사력이 있으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던 시대였어요. 고대 사회는 뭐 국가, 지금과 같은 국가는 없었어요. 고대 사회는. 고대 사회는요, 다 부족 대 부족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힘 있는 부족이 가난한 부족 쳐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여요.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데리고 와서 그 여자들 이용해서 자식 낳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족의 세력을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탈하는 문화가 일반적인, 약탈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을 약탈하는 거 그거 반드시 죽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데,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게 영토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북쪽 경계, 남쪽 서쪽은 이게 지중해가 있으니까 더 못 넘어가요. 그리고 동쪽 경계 딱 정해가지고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끌어올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출애굽기나 레위기 묵상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이 뭐냐?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돌보는, 이게 거룩합니다. 그게 사랑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사실상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세력이 모든 것을 움켜쥘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힘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던 시대에, 야, 진짜 능력이 뭔 줄 아니?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거야. 이거를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합니다. 사랑이 거룩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를 미처 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바쁘게 산다면 여러분, 그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요, 눈을 멀게 만들어요. 우리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 귀를 가리워요. 그래서 정말 들어야 될 신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정말 보아야 될 그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저 자기 목표, 자기 화려함 혹은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게 만들 때, 그래서 막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요,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어줄 만한 시간이 있는지,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에게 나눌 만한 재물이 있는지,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어줄 만한 어떤 정서적인 여유가 있는지,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너무 열심히 살라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지배해서 사람들을 점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정말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삼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항하는 그런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 바알과 아세라가 옛날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귀가요, 여전히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살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열심히 살아야지, 너 돈을 좀 더 열심히 벌어야지, 네가 좀 더 어떻게 좀 승진도 해야지, 네가 어떻게 네 앞가림을 해야지 하면서 계속 다그치는데요, 결국에는 자기 앞가림만 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결국 자기 앞가림만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은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품어줘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사사기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방 세력을 이기지 못해요. 사실 이방 세력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 오늘 민수기 시작하는데요, 민수기 쭉 읽어보면 민수기에서 계속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군대다 군대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군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요즘 군대는 뭐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차렷 열중시업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차렷 열중시업. 그리고 제가 배운 거는, 제가 12월 11일에 군대 갔는데요, 눈 치우는 거 배웠어요. 제가 부산에서 자라서, 부산은요 눈 안 와요. 눈 거의, 제가 하여튼 20대 군대 가기 전까지 눈 오는 거 한 두 번 기억나요. 눈 오는 거. 그런데 하여튼 강원도 화천을 갔는데요, 와 진짜 까마귀는 날고 세상은 하얗고, 근데 그 눈을요 치우는데요, 치우면 또 와요. 한 3, 4일 치우면 눈 오는 거 배웠어요. 눈 치우는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군대 가서 배우는 거.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차렷 열중시여,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뭐 이런 거 배워요. 사실 걸음 못 걷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군인이 배워야 될 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군인이 배우는 거는 옷을 입고 벗을 때도 어떤 규율이 있고, 먹고 마실 때도 규율이 있고, 그래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명령대로 하는 거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1장 54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에 복종할 줄 아는 능력이죠.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는 연습 많이 하다가 진짜로 총알이 막 날아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돌격 앞으로 하면 뛰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다칠 수밖에 없는 자리를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고, 먹으라고 할 때 먹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는 옷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폼 잡는 것이 아니고 입어야 되는 방식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명령에 따라 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민수기에서 이 거룩한 군대가요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적과 싸워서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순종이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에 대항해요. 계속 권위에 대항하는. 그제 으뜸되기 좋아하는 드레오드랩에 있었지만 여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외부의 적과 싸워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예수를 믿어도요 뭔가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이를테면 예배를요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려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도 그러니 거짓말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는 군인들이 돌격 앞으로 할 때 정말 달려가고 싶어서 달려갈까요? 이게 명령이니까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만 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싸움이 될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려야 된대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읽어야 된대요.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그야말로 육체의 정욕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대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는 거는 억지 아니냐, 이건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결국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자기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성경 읽고 싶을 때 읽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점점 더 많이 읽게 될까요? 안 읽게 될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기도를 점점 많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점점 못하게 될까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러면 난 기도를 더 잘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항상 별종이 있어요. 천연기념물 같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성경도요, 읽고 싶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읽어야 돼요. 하다못해 연속극 볼 때도 매일매일 시간 정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시간 정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자기가 정해야 돼요. 예배도요,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미리 나와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를 만나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요즘 수요 기도회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수요일 저녁에 뭐 하시냐고. 이렇게.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뭐 하세요? 제가 진짜 궁금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수요 예배 안 오시고 수요일 저녁에 뭐 하시는지 제가 진짜 궁금해요. 나중에 저한테 좀 일러주세요. 자기 뭐 하는지 다 신고하세요. 저한테 수요일 저녁에 뭐 하는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은 예배를 통해서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요, 자기 마음이 담겨야 진짜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담길 때도 있는데요, 마음이 없어도요, 순종하면서 오히려 우리 육체의 마음을 제어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인이거든요. 뭐든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레위인들은요, 계수를 안 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53절 한번 보시겠어요?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왜 모든 젊은이를 다 계수하면서 레위는 계수를 하지 않느냐면, 레위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이 거룩한 싸움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거룩한 싸움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 군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꿈꾸는 거랑 믿지 않는 사람이 꿈꾸는 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꿈꾸는 것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꿈꾸는 것이 다를 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시대에 분별력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도대체 뭐가 적이냐, 동성애자가 적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적이 아니라고요. 요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적이 뭔지를 몰라요. 절집에 다니는 분들이 적이 아니고 스님들이 적이 아니에요. 스님들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섬겨서 복음 전해야 될 뿐이고 이슬람도 마찬가지, 동성애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혈과 육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적은요. 오히려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세상의 종되게 하는 이 악한 풍조들이 그게 적이에요. 정말 교회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동성애자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그러는데 교회가 망하니까 동성애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능하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분별해 가지고 뭐가 적이냐? 뭐가 적이냐? 도대체 이 적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갖춰야 되느냐?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도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읽고 싶을 때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정해진 그 질서에 따라서 자기를 연습하는, 쳐서 복종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쓰실 만한 거룩한 군대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